지난 시간 우리는 우리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의 말씀을 받을 때 한 가지 주의사항이었던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려야 한다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때와 옷에 때가 묻어 있고 나쁜 것들이 묻어 있으면 그 옷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또 두 가지 말씀을 받기 위한 바른 자세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또 말씀을 들을 때에는 이렇게 듣는 행위를 하는 실천적인 것만이 행함이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자로서 실제로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 지적인 동의 수준이나 인지적인 이해와 해석으로 그치지 말고 한 구절 한 구절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이것을 적용하며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것을 실천하는 진정한 참된 믿음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행하는 자로서 참된 경건의 세 가지 모습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째로 혀를 잘 다스리셔야 하고요. 두 번째로 사랑의 구제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세속에 물들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야고보서 2장에서는 형식적인 잘못된 믿음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의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외적 조건에 따라 사람을 차별대우해서는 안 되며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인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계속해서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가에 대한 교리적인 접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구원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다면 참된 믿음이 실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우선이냐, 행함이 먼저냐에 대한 이원론적인 도식에서 벗어나 믿음과 행함은 함께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다라면 행함이 함께 가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바른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일관되게 야고보 이 사도는 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논리적인 설명을 하고 해석을 하는 것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면 세상 가운데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진정한 믿음의 성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믿음이 있다고 말만 하고서 실제로는 행함이 없는 잘못된 믿음을 책망합니다. 믿음 자체에 대한 책망이 아니라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잘못된 믿음을 책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 자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믿음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문제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참된 믿음의 바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절의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을 차별하십니까? 차별하지 않으십니까? 어떠세요? 저는 차별이 할 것 같습니까? 차별 안 할 것 같습니까? 차별을 많이 하는데 모르셨군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것은 사람의 본질적인 내면의 존재됨을 중시하기보다는 그가 가지고 있는 신분이나 직업이나 성별이나 경제 능력, 힘과 건강의 여러 외적 조건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본질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물건에 보시면 Made in China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럼 그게 어디 겁니까? 중국에서 만들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존재인 줄 아세요? Made in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피조물이기 때문에 만든 분의 마음과 목적이 담겨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존재 자체로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절대적인 존엄성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나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만을 기준으로 삼아 차별하는 이러한 편파적인 태도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야고보 사도는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본문에서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또 다르게 해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곧 영광의 믿음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영광이란 단어가 동격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으로 표현한 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역설적인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셔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억압받는 가난한 자들과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위하여 순환을 당하시고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이는 그리스도의 비하의 모델로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믿음의 성도들도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역시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 모두가 비천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우리의 신분은 어디입니까? 바로 영광스러운 신분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린 세상에서 평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로 평가를 받고 재산이 얼마인 거냐로 평가를 받고 또 외모가 잘생겼냐 못생겼냐로 평가를 받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다면 우리 모두가 영광스러운 신분과 존재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차별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차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떤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역설적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은 어떻습니까? 차별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변 분들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아셔요? 모르셔요? 자신에 대해서? 2절부터 7절까지 차별과 관련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예배 회당에 찾아왔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한 처소에 찾아왔습니다. 한 사람은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답고 찬란한 옷을 입고 있는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권력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란 뜻이죠. 세상에 부자인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또 한 사람은 남루한 옷을 입은 소외 계층에 대단히 가난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부자가 찾아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그 VIP 좌석에 앉히는 거죠. 가난한 자는 어떻게 합니까? 멸시하면서 내 발등상 아래에 앉든지 아니면 저기 구석에 가가지고 서서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당시에 전쟁에서 승리한 정복자들은 종종 자신들의 발 아래에 피정복자들의 목을 두었습니다. 목 위에, 그러니까 피정복자의 목 위에 자신의 발을 두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발등상 아래 마루에 앉으라는 얘기는 이것보다 더 심각한 모독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오늘날 이야기하는 갑질과 같은 그와 더불어 그 정도의 그런 기준의 그 차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차별하다라는 것은요, 여기서 수동태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우리는 차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차별을 하고 차별을 당한다는 거. 수동태는 뭡니까? 예, 능동태가 아니라, 예, 수동태는 내가 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서로 이렇게 차별을 당하면서 차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러한 차별을 행하는 동기가 당연히 선한 생각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악한 생각에서 비롯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생각의 원인으로 말미암아 악을 행하는 차별하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러한 차별 행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을 서로 분리시키고 서로 간에 시험을 들게 하는 그런 대단히 악한 생각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이죠. 욕심에 끌려 미혹되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는 이러한 죄와 사망의 이 사이클과 같은 반복되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5절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세상에서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볼 때 가난한 자들은 대단히 초라하고 힘이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들을 택하셨다고 얘기합니까? 세상에 가난한 자들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고 바로 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난한 자였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부유함을 얻게 되셔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이 다음에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핍박한다는 얘기는 뭘 모르는 건지 아세요?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순환의 길과 십자가의 길도 약하고 가난함을 선택하는 길이셨다라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스스로 멸시와 천대를 받기로 결정하셔서 그 길을 걸어가셨고 믿음의 성도들 역시 세상에서는 가난한 자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부유함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차별에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복주신 자들을 교회가 멸시하고 천대하는 것은 성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들을 천대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리는 악한 생각과 악인들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대에 한국교회와 우리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인 서울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가난한 자와 힘없는 자들이 한국교회의 주요 구성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물질만능주의와 세속화의 영향으로 이제는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이 교회에서 밀려나게 되었고 세속화되어가는 한국교회에서는 성도 역시 이러한 영향력들을 그대로 받게 되어서 그 결과 교회와 성도들은 영적인 권세와 힘을 상실하게 되었고 참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세속화된 성도들과 권세자들이 이들은 어떤 존재냐면 우리 안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믿음에 참된 사람들이 아니라 세속화된 성도와 세상을 따라가는 가치의 기준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채권이나 채무관계에 얽힌 것과 같이 잔혹하게 법정으로 성도들을 데려가는 자들이다라고 고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어떻게 합니까? 같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며 사랑하며 영혼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세상적인 가치의 기준을 따라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판단하면서 차별하고 악을 행하면서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성도들을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들을 법정으로 데려가는 것과 같이 힘과 권세로 억압하는 자들이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서울교회 사태만 놓고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비난하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진짜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치의 기준을 가지고 돈을 목적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결정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 사라지는 거예요. 믿음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또 도덕과 윤리마저도 없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세속적인 가치관이 한국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점령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두려운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새벽기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에서 존경받고 있는 원로이신 홍정길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정말 훌륭하신 분이죠. 실력과 목회의 경험과 인품조차도 너무나 훌륭하신 이 목사님이신데요. 그가 은퇴를 한 다음에 다음과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목회는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목사님이 추구했던 모델이 되었던 목회관이 어디였냐면 미국의 대형교회 목사들의 목회관을 그대로 따라왔다라고 합니다. 본인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목회했던 것은 불과 초기에 3년밖에 되지 않고 남은 37년의 목회 사역이 이런 세상적인 성공주의 목회관을 쫓아갔다라고 고백을 하시는 것이죠. 40년의 목회를 되돌아볼 때 결론적으로 실패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큰 예배당과 많은 사람이 모인 것에 만족하며 그 허상을 쫓아왔습니다. 목표가 처음부터 잘못 설정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실패했습니다. 미국 대형교회 목사들과 같이 제자 훈련도 해보고 나름의 선교도 열심히 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선배 세대는 모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는 이러한 방법론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목회할 시절은 교회가 문을 열면 사람이 몰려올 때라 좋은 교회를 잘 따랐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교회는 거대한 예배당만 남았고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그리스도인이나 열매는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실패를 후배들이 넘어서야 합니다. 기성세대가 이제 물러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세대가 등장해야지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교회 리더십들이 바뀌어야 합니다. 남에게 하는 설교가 아닌 자신에게 설교하는 자세와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실천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바로 뭡니까? 우리가 힘든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믿는다라고 하는데 믿음의 길을 선택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잖아요. 야고보 사도는 분명하게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하는 근거를 제시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8절의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예, 원래 사랑하고 법은 다르게 느껴지잖아요. 사랑과 율법은 다른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것이 바로 최고의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이라는 계명을 노모스라는 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최고의 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노모스 바실리코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율법과 사랑이라는 것은 대립적인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사랑은 같이 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최고이란 단어 헬라어는 바실리코스는 왕 같은 숭고한 고귀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최고의 고귀하고 왕 같은 이 법이 모든 계명들이 여기에 걸려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십계명을 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안에 모든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 모든 율법이 다 여기에 걸려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율법의 최고의 법인 이웃 사랑의 최고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범법자가 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비록 다른 계명들을 다 지켰다 할지라도 이렇게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차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라고 정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모든 이웃에게 편견이나 차별 없이 동일하게 사랑으로 대한다라면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최고의 법을 지키고 따르는 믿음의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전처럼 다 모든 613개의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뭘 하는 거예요? 새로운 기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기준을 하나하나 주일날 밥 먹으면 안 된다. 주일, 예를 들어서 뭐 어디 가면 이렇게 기준들이 많잖아요. 찬양할 때는 뭐 하면 안 된다. 아니면 노래할 때는 찬양할 때는 뭐 이렇게 음치로 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이런 다양한 그런 법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법들을 얽매여서 율법을 지키는 자 안 지키는 자의 그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뭐에 걸려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안에 최고의 법 안에 다 걸려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사도는 율법의 계명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어서 율법의 정죄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동일하게 10절과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율법을 범하는 자임을 신명기 5장과 출애굽기 20장에 등장하고 있는 십계명을 예화로 들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1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가늠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가늠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살인이 더 무서운 죄입니까? 가늠이 더 무서운 죄입니까? 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도둑질이 더 무서운 죄입니까? 살인이 더 무서운 죄입니까? 이렇게 죄에 대한 경중이, 율법에 대한 경중이 있지 않습니까? 크고 낮은 게 있는데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어떤 거예요? 큰 거를 지키더라도 작은 것을 안 지키면 법을 어긴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인 악을 행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의 말씀 우리 여러분들께서 읽어주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가수가 어떤 큰 범죄를 저질렀어요. 우리가 막 손가락질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마음으로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다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똑같은 정죄를 당해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피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피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 이것은 마치 더 엄격한 율법주의로 회귀되어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율법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라는 용어들은요 똑같은 구약의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새롭게 완성하신 그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지키는 율법은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할례나 절기와 같은 의식법들이 아니라 이제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사랑의 계명 안에 있는 자유롭게 하는 율법을 가리킨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주를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인생들은 더 이상 율법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법 안에서 이제 우리가 받은 사랑과 그 은혜를 이웃들에게 나누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너무나 단순하고 심플한 삶이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하신 율법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자유의 율법은 바로 무엇입니까? 더 이상 율법이 정죄의 기능으로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가르침과 교훈으로 주어진 것이지 똑같이 과거처럼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한 율법, 즉 바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복음이라는 것은 모든 죄와 죽음과 사망과 모든 우리의 억눌렸던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유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었는데 이 자유를 속박하는 모든 규정과 가치와 그런 새로운 법도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또 완전케 하신 그 법을 복음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이제 믿음 안에 있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있어 율법은 더 이상의 억압적이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오히려 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알려주는 규정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인해서 이 율법이 온전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천국 시민의 삶의 표준이 되는 이 복음의 법을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얽매이고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고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수준 높은 윤리 도덕보다 더 높은 이웃사랑을 통해서 삶 가운데 실천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경건 생활을 통해서 배우고 익힌 소중한 하나님의 법과 식에 대해서 더 이상 비판과 차별의 목적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율법이 더 이상 그런 목적으로 기능해서는 안 된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차별하고 비판하는 기능으로 율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면서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자유롭게 하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참된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째째하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거 지켰어? 안 지켰어? 너 잘못했어? 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12절과 13절에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하는 그 율법, 자유롭게 하는 우리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유대헌장과 같이 자유를 진정한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딛다라는 존재로서, 그러니까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모든 것을 받은 존재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너희가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과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은 바로 긍휼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난한 자와 힘없는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죄에 빠져 허덕이는 자를 동일하게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것이죠. 이 긍휼이라는 것은 완성된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성품도 바로 무엇입니까? 긍휼하심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에 등장하고 있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도 긍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긍휼이라는 것은 사랑의 실천 덕목 중에 너무나 중요한 마음가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차별하지 않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더 존중히 여기고 살아가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숭고한 믿음의 정신이고 가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율법 개념이 아닌 자유와 사랑으로 지키는 법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수단으로 지키는 율법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감사함으로 지키는 감사의 규칙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새로운 믿음의 그 기준 가운데 더 가치 있게 올려놓을 수 있는 삶의 표준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한 대 맞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한 대 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맞으면 어떻게 해요? 아프지만, 그렇죠. 아,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대.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더 고급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죠. 세상에 어떤 기준이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사랑해야 된대요, 더. 세상의 윤리와 도덕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를 지으면 형벌을 해서 이 사람을 교정시키는 것이 세상의 법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은 뭐예요? 네가 죽을 죄인인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끝까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네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악을 행하지만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모든 율법의 정죄를 당하지 않지만 믿음의 사람에게 뭘만 보시는 거예요? 네가? 긍휼이 있느냐. 복음의 능력이 너를 자유케 했으면 그 안에 정말 변화된 존재로서 네가 그 가치를 깨닫고 있다라면 사람을 사랑하고 있느냐. 네가 만약에 사랑하지 못한다라면 율법의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의 문장입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 말씀은 이겁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심판을 면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마땅히 심판받을 자들에 대해서 긍휼하심을 보임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습니다. 따라서 긍휼은 다가올 심판의 직면에 있다 할지라도 심판을 면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며 하나님의 긍휼하신 것 같이 우리가 긍휼함을 지닐 때 영죽을 죄인들도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께도 긍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제 한 주를 시작하시면서 차별의 마음이 아닌 긍휼의 마음을 지니시고 이웃사랑이라는 것을 정말 실천하셔서 근데 이웃사랑에 대한 가치와 개념을 알고 정립하는 게 아니라 긍휼의 마음으로 원수 같은 사람을 용서하시고 물론 그들이 준비가 안 됐을 수 있습니다. 그건 그들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마음의 기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리시고 더 고급한 가치, 더 믿음의 가치 가운데서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시는 축복된 이 한날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